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기록된 말씀, 친히 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그 뜻을 조금 더 풀어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풀어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원근 각처에서 나와 예배드리며 또 혹은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앞에서 사모함으로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팔복의 절반 앞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1절 2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5장부터 7장은 유명한 산상보훈,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이죠. 산상보훈 그렇게 부르는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다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랑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지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는 것 같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제자들을 두고 제자들 앞에서 가르쳤다. 그런 뜻 같죠.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늘날 계셨다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은 뭐 몇만 명 모여도 마이크가 아주 좋은 성능 좋은 마이크를 가지면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셔도 온 데가 꽝꽝 되게 잘 들릴 수도 있고 또 예 뭐 이곳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역에 잘 예, 생생하게 증거될 수도 있고 그럴 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하시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는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하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조금 하면 목이 쉬어버릴 텐데요. 사람이 목을 목청을 바로 쓰지 않으면 성악적으로 발성을 잘하는 성악가들처럼 복식호흡을 해서 뱃속에서 잘 나오고 목에 너무 힘이 안 들어가면 목이 조금 오래 갈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목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목이 쉬어버리고 그러기가 쉬울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하튼 말씀을 전하셨고 주로 많은 무리들이 모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앞에 나온 그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여튼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열심히 듣고 녹음기도 없었을 터인데 그 시대에는 그런데 어떻게 또 무슨 종이를 갖고 그게 참석해서 설교 듣는 거를 막 빠르게 속기하듯이 기록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잘 기억해서 기록을 해두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동기로 예수께 나온 무리들, 우리들 중에는 별별 동기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겠죠.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 제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배우는 자라는 뜻인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보려고 하는 그들이 제자들이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가 되기를 더 원하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돼서 목사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주의 말씀을 잘 배워보고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잘 본받고 따라가서 주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드나드는 무리들에 불과할 텐데 예수께서는 먼저 여기 여덟 번 복된 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팔복, 복을 여덟 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네 가지 복은 물론 성경 주석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팔복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겠지만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저 혼자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덟 가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앞에 네 가지하고 두의 두 번째 네 가지가 서로 병행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의의라고 하는 게 네 번에 나오고 그런데 앞에 네 번째 네 가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디서 주석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은 없는데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나 제 기억은 없고 제 생각에 처음 네 가지 복은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는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려 구원을 얻으려면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얻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네 가지 복은 구원 얻은 자들의 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 중에 마지막 네 번째인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얻었지만은 대부분 얻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는 이 네 가지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또 나머지 네 가지도 그럼 오늘은 우리가 앞에 네 가지를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일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 심령의 가난함에 반대는 심령이 부요함일 텐데 심령의 부요함은 무엇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부요한 자는 무엇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은 가난 마음이니까 마음이 부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 심령이 부요한 자는 자신이 지혜도 있고 난 참 똑똑해 내가 머리가 IQ가 높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난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웬만한 건 내가 많이 안다 그러죠. 책 많이 읽은 사람은 많이 알죠. 책이라는 게 참, 아니, 백과사전을 열심히, 한번 몇 번 다 읽어버리면 백과사전이라는 건 모든 지식의 총집합, 집대성한 것을 백과사전이라고 말하니까, 백과사전, 성경도 성경 백과사전, 성경사전이라는 거 있죠. 성경 백과사전 네 권, 큰 사이즈로 네 권, 다섯 권 되는 성경, 그런 백과사전들 백과사전의 성경사전이죠.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 그 시간이 없겠지만 그거를 누가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읽으면 아마 성경 박사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읽어보지 다는 물론이고 간혹 중요한 주제를 읽어봐도 엄청 내용들이 깊고 많아서 그거를 빠르게 대략적으로 조금 그저 참고하는 정도로 읽고 많은 정도지만은 그렇죠. 지식이 물론 많으면 엄청 많이 알겠죠. 또 무슨 대형 백과사전이나 월드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쓰는 대학생들이 미국 도서관에 쓰는 월드북 백과사전 이만한 거 저도 너무 귀해서 한 지를 사갖고 와서 필요할 때는 참고를 하는데 엄청 좋은 그런 백과사전이구나. 또 대형 백과사전 같은 거는 다 알려져 있고 또 뭐 요새는 인터넷에 위키백과 그러면 웬만한 거는 예, 다 잘 나오는 인터넷 시대에는 예, 자료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게을러서 모르는 것이지 예, 자료는 예, 너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넘치는 시대죠. 지혜와 지식이 난 많다. 지혜도 있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내가 꽤 착해서 나는 의롭게 살지 내가 뭐 양심에 거리끼게 산 적이 별로 없다. 의롭게 살고 내가 사랑도 많이 실천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는 별로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는 필요 뭐 구원이고 그런 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착한 사람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진짜 착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혜가 참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의가 없고 나는 착한 일 사랑이 참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은혜고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다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이게 마음이 부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한 자들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교만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진짜 교만 무상한 마음가짐입니다. 예.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대로 뭐 이거 귀찮게 이거 타라 이거 되지 말라. 제발 그런 얘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마음의 가난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의의가 없고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부족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교만한 자,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교만이 바로 구원에 가장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입니다. 교만. 교만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폐인이 될 지경 죽기 직전에 가서 후회할지는 몰라도 교만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의뢰하는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의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환난 날에, 그렇죠? 전쟁 한번 나니까, 전쟁 한번 나니까 다 몇 가지 좀 챙겨서 피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전쟁 나니까 도시가 그냥 갑자기 황폐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존귀한 인간이 전부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단 매장이 되는 것을, 집단 학살을 당해서 매장된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 이런 세상의 것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예,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영생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첫 걸음도 못 뛰게 될 것이다. 가난한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이제 믿음의 그런 길에 들어선 자가 분명하구나.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2절에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거기에도 그랬어요. 이사야 66장에 아마 주님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의 통회하며 다음에 말하는 통회라는 말씀도 하시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권고는 돌아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고 예,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떨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에이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 그거 내가 다 읽어서 내가 아는데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 그래 내가 한번 잘 해봐라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벌 떠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보리라 그를 건져내고 돌보아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증거된 대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선 자신의 빈곤, 가난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가난한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뭐 꽤 알죠. 뭐 많이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이 읽은 사람이나 적게 읽은 사람이나 적게 아는 사람이나 사실은 모르기는 비슷하다. 이 우주의 근원을 어떻게 알고 인생의 삶의 길을 당신이 아느뇨. 서울대학교 나오면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압니까? 아니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서울대 배지는 진리를 뭘 안다고 그렇게 배지는 써 있어도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 압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진리를 안다고 그래.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 우주를 논하고 진리를 논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죠. 참 인생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의의가 없고 사랑도 별로 없고 어떤 때는 착한 척 하지만은 또 어떤 때 가면 매우 이기적이게 그지없는 자기 중심적이게 그지없는 인생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믿음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도 계속 겸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무능력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첫 걸음도 겸손해야 믿을 수 있고 구원 얻은 백성들도 늘 주님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 4절 보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에게 복이 되는 애통은 애통 막 슬퍼 우는 거 슬피 우는 거죠. 슬피 조금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아주 슬프게 우는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이 복이 있지 다른 애통 다르게 속상해가지고 우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크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속상하는 거죠. 속상해서 우는 별별 이유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성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고 우는 그 애통 이 눈물이 그것이 복된 눈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의 심각함, 즉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부족과 죄를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한 죄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래 오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했고 요엘은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요엘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이 선포를 경고를 듣는 이제라도 마음에 깨닫고 옷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어떻게 찢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롭긴 표현이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회개를 하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한 동네에 예수님 들어갔을 때 거기에 유명한 죄인이 살았어요. 유명한 알려진 죄인이라면은 보통은 다 사람들이 죄를 은밀하게 짓는데, 이 자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여인 아이고 행위 품행 단정치 못하고 그 여인 다 알지. 이 동네에서 그 여인 모르면은 안 되지. 다 알지. 그 여인이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앞에도 못 가고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거기서 훌쩍훌쩍 울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죠. 펑펑 울은 거죠. 울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 가장 귀한 머리털로 또 눈물을 흘리고 나서 미안하니까 눈물을 좀 닦고, 예,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향기롭게 향유를 부었다. 그것은 그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해, 즉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에 말한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서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졌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를 받은 거죠. 그가 죄 문제 때문에 펑펑 우르니까 내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라. 그러니 진짜 그게 위로죠. 위로는 자기의 죄책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게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 이런 부족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알죠. 성경에도 알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 눈물이 펑펑 흐르겠죠. 이 여인도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옳지 않은 행위였는지 깨닫고 회개했겠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남이 용서합니까? 자기가 그냥 잊어버리면 용서가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예, 용서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것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는 아무 것으로도 씻을 수 없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다. 5절 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히브리 말에 아니 혹은 아나우 다 이게 온유하다, 겸손하다 혹은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온유, 겸손 비슷하게 쓰이는 두 물론 단어가 있지만은 온유, 겸손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완고함, 패역함, 목이 고듬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간다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온유는 믿음의 성품입니다. 믿는 자와 믿으려 하는 자는 심령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교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는다,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에 땅은 이 세상에서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 땅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나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하겠지만은 억세게 살아야, 돈을 벌어도 억세게 벌고 직장 생활도 억세게 잘 해야 돈을 모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반대로 억세면 안 되고 온유해야 들어가는, 온유해야 얻는 것이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구원 얻은 자들도 여전히 온유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 온유의 열매도 있습니다. 온유는 참 좋은 것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부드러운 것입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이 거칠면은 완고하고 폐역하고 목이 굳고 거칠고 그러면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정말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럽니다. 이삭과 같이 아버지가 이삭 아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저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아, 그 말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가자, 예, 번제 드리러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번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자,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이제 번제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마 아들을 묶었는지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온유하지 않으면은 아마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 미쳤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힘이 좀 있으면 뿌리치고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장점은, 이삭의 단점도 많지만 장점은 온유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 4장 2절에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도 여전히 온유의 덕, 성령의 덕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골로새 3장 12절에 온유 겸손 그렇게 가르쳤고, 6절 보십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말하는 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경외하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이 도덕적이게 사는 거죠.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는, 목마른 것은 자신에게 의가 없고 죄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죄 짓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은 오늘날 유행하는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자들 말합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헬라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주전 1500년 경에도, 가나안 칠족들 속에도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동성애 있습니다. 예, 사람의 성적인 타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 호흡하던 것이 변함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남 욕자라는 자나 토색하는 자, 강제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의가 없는 자는 천국 받지 못한다.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이제 구원의 길목에 서서 구원의 첫 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팔복의 처음 네 가지 복은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 구원을 위한 얻기 위한 준비이고 나머지 네 가지 복은 구원 얻은 자들의 덕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처음에 네 복도 구원 얻은 사람들도 이런 덕도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자신이 지식과 믿음이 없고 의가 없음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그래야 구원을 가난해야 되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애끓게 간절히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 되기 위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가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럴 때 그는 참으로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의 가람, 의의 가라고 뭐만 내가 의의가 없구나. 의의가 없다. 그럴 때 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후에도 자신의 부족을 늘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신의 실수와 부족을 늘 애통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성경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 얻은 후에도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또 늘 회개하기를 힘쓰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롭게만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또 오늘도 이 말씀 나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계명 순종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초청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함, 온유함, 의의 가람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도 주님 여전히 겸손하게 살고 죄를 우리가 늘 눈물로 고백하며 또 온유한 심령으로 살 주님을 따르며 의의를 행하는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